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유엔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집트로부터 23,037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 활동 지속을 위해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화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의 발전과 가자지군의 수도 공급, 하수 처리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230만 명 주민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와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인도주의 지원 물자 반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연료가 하마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왔습니다. 미국이 어제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개의 SM-6 미사일 구매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 해군의 KDX-3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의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이번 잠정 승인은 인도태평양 영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 외교정책 목표 및 국가안보 목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국가안보협력국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이 향상될 것이며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매는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하마스의 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알시파 병원의 특정 구역에서 첩보와 작전상의 필요성에 근거해 하마스를 상대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간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인 이 병원을 군사적으로 이용해왔다면서 이는 병원이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12시간 안에 중단할 것을 관련 당국에 전달했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병원 내 하마스 세력들에게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알시파 병원의 대규모 인원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노력해왔고 병원 당국과 이와 관련된 정기적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하마스가 그 특정 병원을 지휘통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자지군의 민간인 보호를 위해 상대국들과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지상작전 병력에 의료팀과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은 하마스가 가자지군의 민간인들을 인간방패 삼고 있는 복잡하고 민감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와의 분쟁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통화해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군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어린이와 미국인들이 포함된 하마스 억류 인질들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장시간의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심술쟁이 아이를 진정시키는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마법의 손길 쓰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내건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기사를 주목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면 이렇게, 장투정하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의 자녀 양육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제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마법의 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NPR은 그 마법의 손을 한국에서는 약손이라고 하고 타이완에서는 시우시우, 인도델리에서는 말리시, 남미에서는 피오이토스라고 한다면서 이 아이를 만져주는 부모의 손길이 따뜻하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으로 피부신경을 자극해서 뇌에 전달된다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이론으로 풀이했습니다. 아픈 배를 지그시 누르면서 어루만지는 손이 있죠. 잠을 재우면서 머리를 만져주는 손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또 강하지도 않은 손길이 피부의 털과 연결된 촉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 이런 식의 교감이 자녀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부모와 유대감을 갖게 하고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한때는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모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키워야 된다. 이런 육아법도 유행을 했습니다만 부모의 친밀한 손길과 유대감은 오히려 아이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되더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실었고요. 만짐이나 촉감에 의한 안정감,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이와 어른이 다르지 않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We used to spend hours roasting a turkey in the oven. It was a long process that required constant.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곧 다가오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상차림과 비용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15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아침 8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6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이 흐리고 아침부터 비눈 시작됩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평강과 장지는 밤까지 비와 눈이 이어지겠고요. 남포와 자강도, 황해도 용현, 장진, 함북, 삼지연 지역은 금요일 밤까지 비눈 이어집니다.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다는 한국기상청 예보입니다.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고요. 눈은 1에서 5cm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안 북부와 자강도, 함경 북부 지역에 눈비 양이 많겠습니다. 자, 목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1도고요. 평양의 아침 최저가 신의주와 함께 4도, 개성도 4도, 원산 4도, 중강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함흥 아침 최저 1도, 청진 2도, 해산은 영하 6도고요.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8도까지 오르고 신의주 함흥은 7도, 원산은 10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3도, 해산은 영상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0.5에서 2.5m, 먼바다는 3.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에 진입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결국 가자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군이 입수한 정보와 작전상 필요에 따라 알시파 병원 내 특정 구역에서 하마스 목표물들을 겨냥한 정밀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발표했습니다.
네.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리인은 유세프 아부 리시 씨는 AP통신에 병원 단지 안에 탱크들이 들어와 있고 또 병사와 특공대 수십 명이 응급실과 병원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교전이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군 측은 병사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폭발물과 테러분자들과 직면했는데 교전 끝에 테러분자 5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병원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병원 안에 있는 한 기자는 영국 BBC 방송에 현재 병사들이 방과 방 그리고 층과 층을 돌아다니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모든 사람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군이 확성기로 16세부터 40세 사이 남성은 모두 응급실과 수술실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서 나와 이 병원 마당 쪽으로 집결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군 측이 병원 안에서 작전을 벌이는 근거로 수집된 정보, 뭐 작전상 필요를 들었는데 어떤 정보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네, 알시파 병원 지하에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다는 정보입니다.
네.
피터 러너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에 이 알시파 병원 단지가 하마스의 작전 중심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 측은 현재 병원 안에서 군인들이 이 하마스의 테러 기반 시설과 무기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 내 병원 지하에 이 지휘소를 차리거나 또 이곳에 무기를 둔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자, 미국 정부도 14일 이런 주장을 인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3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성명에서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와 또 다른 무장정파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알시파 병원의 지휘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군사작전을 숨기고 지원하며 인질들을 억류하기 위해 이 알시파 병원과 이 병원 아래 지하 터널을 포함해 이 가자지구의 일부 병원을 이용한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해서 하마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하마스는 미국 측 발표가 이스라엘의 병원 급습에 청신호를 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이번 작전이 모두 이스라엘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책임이라면서 이건 전쟁 범죄이자 도덕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알시파 병원 내 이스라엘군 작전에 대해서 유엔 쪽에서도 15일 우려를 나타냈네요.
그렇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부총장은 15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알시파 병원 작전 소식이 놀랐다면서 신생아들과 환자들, 의료진, 그리고 민간인들 보호가 최우선이며 병원은 전쟁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많이 대피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 알시파 병원 안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유엔은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피난민들까지 해서 최소한 2,300명 정도가 아직 병원에 있다고 추산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들이 병원 안팎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탓에 병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 병원 안에 전기가 끊어져서 의료 장비들 못 써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병원의 수술 책임자는 이 전기가 끝난 탓에 이 미숙아로 태어났던 신생아 3명이 숨졌다고 15일 전했습니다.
네.
또 구호요원들은 연료가 없어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나온 미숙아 36명 등 이 취약한 환자들을 돌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군 측에서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죠.
네, 이스라엘 군은 15일 인큐베이터와 아기 음식, 의료 물품 등을 병원 쪽에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팔레스타인 구호 단체 측은 필요한 건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이 인큐베이터를 돌릴 전기를 만들 연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 만나는군요.
네, 두 정상이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행사가 진행 중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외곽에서 이날 오전 만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시진핑 주석은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공항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니콜라스 번스 주중대사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나와 영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시 주석이 공항에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용기 편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네, 중국의 시 주석이 미국에 온 것이 꽤 오랜만이죠.
네, 지난 2017년에 와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 많은 현안에서 견해차가 커도 두 나라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게 큰 목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경색된 두 나라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라는 얘기네요.
네, 또 위기가 생기면 전화기를 들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나라군이 상호 접촉을 유지하는 걸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이든 네.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AP통신에 이 두 정상이 이른바 군사 해양 협의 협정을 복원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두 나라 육해공군은 지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이 협정을 통해서 공중과 해상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건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딥커플링한다는 건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일절 제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 딥커플링의 문제가 최근 서방 측하고 중국 사이의 중요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죠.
네, 근데 현재는 이 미국과 EU 등이 대중국 관계에서 이 딥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디리스킹은 이 국제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나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모든 무역 비밀을 넘겨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더는 지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는 이 두 나라 정상 회담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외교부 정례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 어떤 기대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외교부 대변인은 이 모호하게 심도 있는 의사소통 그리고 세계 평화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만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는 관계 개선 말고도 뭐 산적해 있는 현안들 많죠?
네, 타이완,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팔레스타인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이 쟁점 현안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이 중국의 외국 선거 개입이나 중국에 잡혀있는 걸로 보이는 미국 시민 문제 등도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이 같지 않은 현안에서 중국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 미중 두 정상 사이에 또 눈길을 끌만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죠.
네, 그럴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 두 나라 관리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루어야 할 현안들이 양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 사실상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은 이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문제같이 자신들이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말고 또 미국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역시 뭐 APEC 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네. 또 미국 내 주요 기업 인사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은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법 바꿨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에 러시아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초에 상원에서 승인됐습니다.
네,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새로운 규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네. 개정법을 보면 오직 등록된 언론사에 고용된 언론인들만 CEC,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회의를 취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기자들이나 이 독립 매체 기자들은 취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 주요 내용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인가되지 않은 언론인들이 군사기지 안에 있는 투표소도 촬영할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독립 매체인 모스크바 타임스는 이 투표소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를 기록하는 게 더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개정법은 또 지역과 군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군사기지라든지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의 선관위 활동 취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의 취재 규제를 강화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 투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네. 이 중앙선관위는 러시아 국방부와 FSB 연방보안국과 협의를 한 뒤에 이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네,
내년 3월입니다.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현재 이 출마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뭐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 측은 이 상원이 대선 일자를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지금도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 대통령을 두 번 했고요. 또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2년에 다시 대선에 나와서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또 2018년에 또 재집권에 성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네 번에 총리직 한 번, 그리고 내년 대선에 어쩌면 또 다섯 번째 대통령직 도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지난 2021년에 국민 투표로 이 헌법을 고쳤는데요.
네.
특히나 이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기존 헌법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더는 대선에 나갈 수 없는데요. 하지만 헌법을 고쳐서 이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맡았던 임기를 모두 백지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그 다음 대선에도 나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이겨서 6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요. 2030년 대선에 또 나와서 이기면은 푸틴 대통령이 30년 이상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올해 71살인데요. 2036년이면 나이가 80이 넘어서 사실상 종신 집권하는 셈이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연방 하원이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를 운영할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했다며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는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의회부터 갈까요? 미 의회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큰 진척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14일 본회의 투표를 통해서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공개한 2단계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슨 의장은 투표 전 기자회견에서요,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모두에게 양심의 문제라면서 임시 지출안 통과를 강조했는데 결국 찬성 336표 대 반대 95표로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인 것 같은데, 자 세부적 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반대 95표 가운데 2표만이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93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 지출안 통과에 더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자, 존슨 하원 의장이 제안했던 그 2단계 임시 지출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임시 지출안을 그 지출 분야에 따라서 마감 시한을 두 개로 따로 나눴습니다. 우선 국방을 비롯해서 농업과 교통 등과 관련한 그 네 개 부처의 지출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를 그 기한으로 하고요. 나머지 국무와 법무 또 노동 보건부 등 다른 나머지 부처의 지출안은 2월 2일까지 그 기한으로 했습니다.
네, 이번 임시 지출안 하원 통과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상원에선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임시지출안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요, 임시지출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서 기쁘다라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와 함께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임시지출안이 통과되기 전에도요, 이 임시지출안이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면서도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삭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어떻습니까?
백악관은 14일 발표에서 이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지출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요, 또 이 공화당이 당파적인 예산안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앞서 제기됐던 정부의 부분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시지출안은 오는 17일이 그 마감 기한으로 이제 이틀이 남은 건데요. 이 상원과 백악관에서 각각 이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 상황은 현재는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존슨 하원 의장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번 임시지출안 통과 아주 중요했죠.
네, 그렇습니다. 존슨 의장은 약 3주간의 하원 의장 공백 사태를 끝내고 지난달 25일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그리고 개별 부처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번 임시 지출안은 그 연방 정부 운영의 권한권으로 그 중요도가 가장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 지출안에 대해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자신의 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신임 하원 의장으로서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네. 자, 임시 지출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당장 그 이틀 뒤로 기한이 잡혀 있었던 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면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안 통과 그리고 이 하원 의장의 입지,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원 의장의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투표의 그 투표수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여기에 반대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도 이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통과시킨 임시 지출안이 발단이 돼서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결국 해임까지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 존슨 의장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그런 움직임이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바이런 도널즈 의원은 이번 임시 지출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다만 도널즈 의원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을 피하고자 한 존슨 의장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골치 아픈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앞선 경우처럼 이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그런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자, 궁극적인 목표인 본 예산안에 관한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본 예산안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이번 임시 지출안은 넘어가겠지만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정부 예산 삭감과 그리고 국경 경비 강화 등 그 보수 진영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하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세출 법안은 각각 모두 12개입니다. 상원에서는 이 중 3개 그리고 하원에서는 7개가 통과된 상황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죠?
네, 미시간주 청구법원은 14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빼달라는 소송을 기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내용의 소속인지 보죠.
네, 미국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그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 이 단체가 미시간주 청구법원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단체는요, 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수정헌법 14조 3항은요,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이 바로 이 여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워싱턴 DC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 그리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법에 따른 경선 투표 자격을 충족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레드포드 판사는 이어서 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서 이것이 반란이나 폭동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를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법원의 이번 판결에 원고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론 페인 법률국장은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실망했다라면서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응도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청 대변인은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은 모두 다 패소했다라면서 이것이 바이든 캠페인의 돈 있는 동맹들에 의해 계획된 비헌법적인 좌익 환상으로 선거를 법정에 넘겨서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는 권리를 부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송이 있었던 게 미시간주만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헌법적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 판결 결과는 오는 17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공화당의 그 예비선거 시작일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첫 경선은 내년 1월 15일에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됩니다. 정치 전문 여론조사 업체인 538의 집계에 따르면요. 13일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율은 45% 이상으로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17%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유를 대거 사들였다고요?
네, 미 연방에너지부가 13일 12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총 18건의 입찰 후에 두 공급회사로부터 배럴당 평균 77.57달러의 원유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전략 비축유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네, 전략 비축유는 이 석유시장 수급 차질이라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리 이를 비축해 놓는 원유를 말합니다. 1973년 그 오일 쇼크 이후에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설립되면서 그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현재 미국 전략 비축유에 승인된 저장 용량은 7억 1,400만 배럴이라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당국이 이번에 이렇게 전략 비축유를 사들인 이유가 뭡니까?
네, 에너지부는 지난해 1억 8천만 배럴이라는 그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판매한 후에 이 전략 비축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원유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았던 그 유가를 안정시키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판매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은 배럴당 평균 95달러의 이 비축유를 판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시중에 대량으로 내놨던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 전력 비축유 판매된 적은 지난해를 포함해서요 여지껏 총 4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는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전략 비축유를 풀었던가요?
네, 먼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걸프전이 벌어지자 미국 정부는 1991년에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 총 1,73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또 2005년에 허리케인 그 카트리나가 미국 국내 원유 생산의 약 25%를 담당하는 걸프만을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걸프만 원유 생산 시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 정부는 그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풀어서 원유 공급을 해결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6월 산유국인 리비아가 내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원유 생산이 10분의 1로 급감하자 미국과 그 에너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총 6천만 배럴의 원유를 세계 원유 시장에 방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에너지부의 이번 원유 구매 관련한 입장 들어볼까요?
네, 에너지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당국은 이 전략 비축유를 공정한 가격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중요한 에너지 안보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납세자들에게 좋은 거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재무부 역사는 독립전쟁 시기에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재무부는 1789년 정식 행정부처로 출범했고 알렉산더 해밀턴을 초대 장관으로 맞았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의 역사 두 번째 순서로 해밀턴 장관 시기 재무부 상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89년 3월 4일 뉴욕에서 초대 연방의회가 소집됨으로써 헌법상 정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해 9월 2일 의회는 정부 재정을 관리할 연구기관인 재무부를 만들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재무부를 만들면서 부처 수장인 장관, 통제관과 감사관, 출납관, 그리고 장관을 보좌할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달 11일 알렉산더 해밀턴이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사저를 관리하는 마운트 버논 여성협회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출범하면서 직원 39명을 고용했던 재무부는 전쟁부 그리고 국무부와 비교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당시 해밀턴이 재정과 정부 관리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나라인 미국의 전쟁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재무장관으로 앉힌 것은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한 공식 조처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토대를 놓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은 특히 정부 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전쟁 기간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생긴 부채를 연방정부가 모두 인수해 이를 채권 액면가대로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정부 부채가 자유의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밀턴 장관은 미국 산업과 무역의 발전을 예견했고 정부 수입이 관세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건실한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대리인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은행 설립에도 영감을 줬습니다. 재무부 웹사이트는 1790년 12월 해밀턴 장관이 국가은행 설립을 제안했고 이듬해 의회가 이를 은행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은행 설립안은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지지했고 워싱턴 대통령은 1791년 2월 은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초대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식이 재무부 상황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단풍이 지고 낙엽도 제법 쌓이면서 시간은 벌써 연말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휴일이 있는데요. 멀리 떨어졌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추수감사절 상차림에는 어떤 음식이 준비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휴일, 추수감사절. 미국에는 독립기념일과 노동절 등을 비롯한 여러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은 뭘까요? 통계 전문업체 스태티스타가 최근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휴일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로 추수감사절을 꼽았습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인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청교도가 미국 대륙으로 넘어온 지난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이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을 당시는 추운 겨울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 절반 정도가 추위와 기근,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법과 사냥하는 법, 그리고 낚시하는 법 등을 배워서 이듬해에는 추수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처음 경작에 성공해 이를 감사하며 식사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매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지난 1941년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날을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식사의 핵심, 칠면조.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이 이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거죠. 이날 상차림에 오르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요리는 바로 칠면조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칠면조와 관련해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매년 백악관에서 연출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You are hereby pardoned.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I hereby grant you a full pardon.
With the power vested in m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pardon you.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공통으로 들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죠. 바로 pard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면한다는 뜻으로 매년 백악관에서 열리는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칠면조에 뭐를 사면하느냐고요? 매년 추수감사절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는 4천만 마리가 넘는데요. 바로 이 식탁에 오르는 걸 사면해준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칠면조를 먹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는 한반도에서는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새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평균 크기는 약 7kg으로 일반적인 닭 크기의 7배에 달합니다. 엄청 크죠? 이 정도 크기의 칠면조 한 마리면은 10명도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매년 관심 받는 추수감사절 상차림 물가. 추수감사절의 핵심 요리가 바로 칠면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발표되는 칠면조 가격은 큰 관심을 받습니다. 2023년도는 어떨까요? 리서치 회사 어너베리가 이번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발표한 칠면조의 평균 가격은 1파운드, 그러니까 약 450g당 $1.27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20% 이상 내려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7kg짜리 칠면조를 사면은 약 $20 정도 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을까요? 백과사전 브리테니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칠면조는 가족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칠면조는 닭처럼 달걀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칠면조가 닭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칠면조 말고 다른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역이나 가정마다 차리는 음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칠면조 속에 넣어서 함께 먹는 소화, 으깬 감자, 그리고 그레비 소스, 그리고 고구마와 옥수수, 강낭콩, 크랜베리 소스, 롤빵, 맥앤치즈, 그리고 후식으로 호박파이 등을 준비합니다. 추수감사절 음식 마련하기. 한국에서는 매년 이 설 상차림 평균 비용을 발표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농무부가 매년 추수감사절 상차림 평균 비용을 공개합니다. 아직 2023년도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농무부가 발표한 10인 기준의 상차림 비용은 지난 2020년은 약 $47였고요. 2021년에는 약 $53, 그리고 2022년은 약 $64였습니다. 저도 한번 이 상차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매장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웨그먼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식료품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칠면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장에서 파는 칠면조는 파운드당 약 $2.4인데요. 20파운드, 그러니까 약 9kg짜리를 고르니까 가격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 회원 카드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25 이상 구매할 때 오는 19일까지 딱 한 번만 무려 파운드당 $2.1를 할인해서 파운드당 약 30센트에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은 $6 합니다. 칠면조를 꼭 사야 한다면 이 회원 카드의 기회를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다른 매장 정보도 살펴봤는데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서는 칠면조 가격이 파운드당 약 $1.3 하고요. RD라고 하는 이 할인 매장에서도 파운드당 $1.3 정도 합니다. 칠면조 외에 곁들여서 먹는 이 사이드 메뉴도 볼게요. 버터넛 스쿼시라고 하는 이 땅콩 호박은 가족용 크기 한 팩에 약 $5 하고요. 그리고 강낭콩은 한 팩에 $6 하네요. 5파운드 감자는 $4 하고요. 고구마는 개당 30센트 가량 합니다. 또 디저트로 먹는 호박파이는 한 판에 $10 정도 하네요. 편리성을 더한 추수감사절 상차리기. 직접 하나씩 메뉴를 다 고르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각 업체는요,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아예 묶음으로 판매를 하거나 혹은 반조리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대형 잡화점인 타겟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맞춤형 추수감사절 음식상 차리기 메뉴를 내놨네요. 10명이 아니라 4인 기준으로 아예 메뉴를 묶어놨습니다. 10파운드짜리 냉동 칠면조에 칠면조에 넣는 소, 그리고 감자, 강낭콩, 캔 버섯 수프, 그리고 그레비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5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후에 매장에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집으로 배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소 $35 이상 구매할 때 가능한 서비스로 배달 비용은 $10 합니다. 이번엔 유기농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인 홀푸드에 왔습니다. 아예 구매 후에 바로 오븐에 넣어서 데운 뒤에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된 칠면조가 있네요. 칠면조에 소를 다 넣고서 각종 채소를 함께 담은 이 일회용 냄비를 통으로 파는 건데요. 8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의 이런 조리 준비 완료된 칠면조의 가격은 80달러 합니다. 추수감사절마다 칠면조 유리를 해서 먹는다는 윌리엄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We used to spend hours roasting a turkey in the oven. It was a long process that required constant attention.
예전에는 냉동된 칠면조를 사서 몇 시간 동안이나 신경 써서 오븐에 구웠다면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된 상태의 칠면조를 사서 오븐에 3시간만 구워서 음식을 낸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추수감사절 상차림 비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말도 마세요.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the news? David is in trouble.
I know.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Let's send flowers to the hospital.
No,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What do you mean, John? Has something changed?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He's in the ICU and the doctors are really concerned.
Oh, no. I had no idea.
데이빗이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꽃을 보내자고 하니까 존이 상황이 심각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말도 마세요.
What you're aware of is only a fraction of the whole story. There's so much more you're unaware of. The tip of the iceberg is all you've seen. You're only aware of a portion of the truth. You haven't even seen the beginning of it. The complete story is far more complex. You've barely touched on the subject.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얼마나 심각한지 말도 마세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avid is in trouble.
I know.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Let's send flowers to the hospital.
Oh,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What do you mean? Has something changed?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He's in the ICU and the doctors are really concerned.
Oh, no. I had no idea.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소식 들었습니까?
David is in trouble.
데이빗이
be in trouble.
어려움에 빠졌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표현입니다.
David is in trouble. I know.
알아요.
Let's send flowers to the hospital.
병원에 꽃을 보냅시다.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그는 아마도 지난번처럼 회복할 겁니다.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데이빗의 상황은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He's in the ICU.
그는
ICU, intensive care unit. ICU.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데이빗이 아프다는 소식은 들어 알고 있는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꽃을 보내자고 하니까 존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말도 마세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말도 마세요.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avid is in trouble.
I know.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Oh,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What do you mean? Has something changed?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He's in the ICU, and the doctors are really concerned.
Oh, no. I had no idea.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말도 마세요.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